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도록.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첫째고요. 두 번째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과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이 본문 이 한 절만 암송을 하시면은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5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그 다윗의 그 뒤를 쫓아서 그대로 보아가지고 그대로 선한 임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인데 결국은 그 왕위에 있는 동안에 큰 두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고백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고통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더해줬다고 말씀이죠. 와다시노 구루시미노 구루시미와 일롭날은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더한 원인이 그 목적이 왜 그걸 더해 주셨냐? 결국 무엇 때문에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첫째는 고통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또 멸망의 구렁통에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다가 완전히 소멸해 주시고 이 세 가지 그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찬송의 감사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큰 고통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 또 오늘은 이 지진 그 1주년이라고 해서 일본이야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이 상당히 그 기울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한 가지 이 저 지진 난 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한 것은 아쉽다. 뭐가 아쉽냐? 요나 선지와 같이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미리 가서 예언을 해가지고 이제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니까 피하십시오. 니느웨 가서 요나 선지가 외치도록 그리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못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이게 일본에 이런 고통 재앙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건 지나간 것이고 그러나 이 일본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의 예언서나 누가복음의 모든 예수님의 말세에 이러이러날 일어나리라 한 것을 보시면은 저것은 우리들에게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그러죠. 또 이 관동의 동경도 제7도의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일본 땅은 전체가 밑이 다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일본 아무 땅에다 파면 온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인천 땅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하나 떨어지니까 바다에 떨어져 바다 3분의 1이, 강에 떨어져 강 3분의 1이, 또 땅에 떨어져 땅 3분의 1이 다 표어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그 재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자고 말씀. 그렇게 다해서 갑자기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권세 잡은 사람들은 괜찮으냐? 사실은 저는 일본 TV를 보면서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총리를 하라고 그래도 난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만날 의회 불려나가가지고 뭐 이리 죄받고 저리 죄받고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그 닦아 세우는데 맨날 그거 나가가지고 그 시달리는 게, 그러니까 그 총리 마음 편안하겠냐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도 고통은 있다. 지금 더 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이거 지금 저기 원자로 그것도 완전히 해결도 안 됐지. 저기 국민들은 또 경기가 없다 그러지. 대기업들은 또 저 전기가 모자란다. 야단을 치디. 도요타 자동차는 잘 팔리지 않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또 끝나가니까 지금 뭐 사방에서 잘하는 얘기는 안 하대요. 이들이 잘한 면을 좀 얘기하면 좋겠네. 잘한 면은 안 하고 나쁜 면만, 그래서 트집만 잡으면은, 아니 해군 기지면 해군 기지지, 국방을 위한 거지, 그게 왜 해적 기지가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내놓고, 하여튼 그 권세 잡은 사람도 평안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자는 평안한가? 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의 그 저 선박 왕 오나시스라는 분이 있었죠. 그 오나시네 그 부인이 누구나 하면 칼라스라고 세계적 가수였어요. 근데 그 가수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 노래 잘 뿐 천사 같은 분하고 사니까 행복할 거다 했는데 8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하고는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케네디의 부인 제클린이라고 했죠. 제클린이라고 결혼한 일주일 만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을 했느냐? 쓰임이 한 달에 몇 억을 쓴대요. 돈을 물쓸 쓰고. 근데 이혼하고 싶어도 위자료를 너무 많이 달래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 원하시의 고민이 뭐나, 낙이끼가 뭐나, 탄식이 뭐나 하면은 유명한 천사가 노래 잘 부는 마누라도 소용없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재건이가 그 마누라도 소용없고, 오직 1등 주부는 누구냐? 집에서 따뜻하게 아이들 돌보고 또 밥상 같이 앉아서 어선도선 그 사는 것이 최고의 주부다, 마누라다고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나시스에게는 1등 주부들이 된 줄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렇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오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그 교훈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말. 그래도 큰 고통이 두 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재난이나 이 고통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통은 온다. 왜 오느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뭔가, 꼭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평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고통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히스기야 왕의 첫째 고난이 뭔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포위를 하고 네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결국은 그 하나님 구원에 우리가 지금 다 저 너희가 이루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주 구세주지. 그를 믿지 말고 항복하라 그 말씀이요. 그래 하나님을 모독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옷을 찢고 누더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어려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세상 누구 번세 있는 찾아가지요, 또 누구 부자 찾아가지요, 친척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시면은 우리가 기도의 순서가 있죠. 기도하면 첫째 뭐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요구를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기도했다. 37장 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일에 가서 들어갔다.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기도를 했나 하면은 그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펴놓고 하나님 이놈들이 이 적이 와가지고 당신을 모독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또 이 모독을 하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 두루뭉실하게 이게 도매금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가 아픕니다. 내가 배가 아픕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내용이 그 펴놓은 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시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 이 아수르 왕이 다 점령하고 이제 너희에게 왔으니까 우리의 힘을 알아라고 말씀해요. 항복하라고 말씀이죠.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결국 그 내용을 하나님에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지금 우리 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편지를 글을 펴놓고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31장 21절에 보시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이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일본 성경에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들어주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결국은 37장 3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 18만 5천 명의 그 강대한 사방 주위의 나라를 다 점령하고 공격해왔던 이것을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시체만 우울하더라. 이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난관,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옷을 찢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없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일본 땅에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가 그 아까 집사님 말씀했지만은 책을 일본 기독교사를 쓸 때 크리스탄 그 우선은 구교를 썼어요. 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일본에 기독교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었어요. 그 세 번. 첫째는 그 전국시대, 결국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대시 도쿄 예시치의 그 장군들 시대에 기독교 카톨릭이 들어왔어요. 선교자 들어와가지고 그때에 얼마만큼 교인이 많았냐면, 지금은 기독교인이 1%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30%가 기독교인이었고 거기에 영주들 다이묘가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왜 그래 됐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 가난했습니다. 상당히 가난했어요. 의 역사를 보면요, 일본이 지금 잘 살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마비끼라는 걸 아세요? 마비끼가 뭐냐 하면은 애를 낳으면 식구 돌기 위해서 내다 버려, 강에 뛰어버려 죽이든가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에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선교사가 가서 젖소 두 마리를 사다가 그 젖을 짜면서 그 지방 영주들에게 아이를 버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주시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교사 받아가지고 그 젖 짜가지고 몇 개 살렸어요. 그게 뭐나 하니 일본에 고아원 처음 세 선교사들이 와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병원은 또 의사가 한 분 와가지고 병원이야 서양 병원을 그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러니 일본의 병원도 기독교의 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굶어 죽으니까 선교사들이 또 어떻게 나오면은 몰래 다녀 쌀을 사다가 창고에 숨겨놓고 아침마다 죽을 쏘가지고 한 그릇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중들은 그 스님들은 부자이면서 하나도 안 하는데 선교사는 외국에 온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 사회사업을 하니까 교인들이 거기밖에 살 데가 없잖아요. 또 거기다 영혼 구원까지 있죠. 이 금생뻔한 내세의 영혼 그 구원 얻는다는 이거 되니까 교인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결국 30%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에 그냥 그대로 장례를 했으면 좋은데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일본 그 국가가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느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번 하고 도쿄에 있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지방에 지금은 지방 도지사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백성들이 30%가 거의 다 크리스찬이고 이 세력이 언제 규합을 해서 자기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든에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찬들을 억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진 제 책에도 있지만 임진왜란 때에 그 동원된 장군들이 거의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또 동원된 그 몇십 프로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왜 그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불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약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도요토미 때 추방령 저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죠. 그다음에 도쿄와 예수 때는 완전히 예수 이름도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엄청 못하게 그 그림을 발 그 그림을 놓고 밟으면 죽이고 밟지 않으면 살려주고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이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치했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도 오다 노부나가만은 기독교를 용납을 했어요. 그때 본성을 해서 30%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됐고 그게 결국 자기 위식 때문에 기독교 몰살 운동하는 따라함에 그래 됐고 그러나 250년 동안에 숨어서 있는 각불에 셈복고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해방 이제 뭐 개방되었을 때에 숨어 있던 크리스찬이 나왔다고 하죠. 이 소매나 고지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나 하면은 명치 유신 때, 명치 유신 때에 그 최국 경찰사 개방을 하니까 사바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의 기독교를 서양 문물로 같이 영어와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교회도 세우고 확 벌쳐 나갔는데 결국 그게 왜 또 이제 중단됐나 하면은 일본은 가미노군이 신국 정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아마에서 오미카미 후손이고 아라히도카미다. 그 소아천황을 신이라고 성경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우치무라 간조부터는 그 거기다 절하지 않고 그랬다 불경죄로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저희들도 어렸을 때에 그 교육부 족부고 있잖아요. 그거 낭독할 때에 이러면 안 돼요. 그 선생님들도 머리를 숙이고 이러고 와가지고는 그거 할 때는 다 머리 숙이고 천황비한 말 한마디 그거 족부고도 읽을 때에 그만큼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천황을 신격화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 하니까 기독교를 가지고는 일본 나라를 군국주의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신사참배 때 사람이 죽고 또 파괴하고 파괴해서 그때 이제 자절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 명맥만 유지하고 또 2차 대전 때는 형편없이 됐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느 때나 하면은 일본이 망하고 나서 해방돼가지고 망하고 나서 또 외국의 선교사들 기독교에서 사실 여기 일본 분들 노인분한테 물어보면은 그 대동아 전쟁 말기에 다 굶어가지고 애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전쟁 끝났는데 폐허는 됐지 복지가 다 없어졌지 먹을 건 없지 않은데 이 구호물자가 자꾸 오니까 아 교회에 들어가면 그래야 먹을 게 있다 해서 몰래 들어가죠.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왜 또 사라졌나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껴놓으니까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의 1%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일본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기리스탄 시대에도 삼필집으로 됐고 또 명칠신 때도 그렇고 해방돼가지고 정전 후에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라도 일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저도 일본에 왔고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신 것은 단지 직업상 온 것이 아니고 우치무라 간조에 제가 전에도 와서 증거했지만은 우치무라 간조가 예언한 게 있어요. 100년 전에. 그리고 그 제자가 그 기보와 아리까 하는 책을 냈어요. 글래 낸 거 보면은 희망은 있다며 기보와 아리까 희망은 있다는 거 왜? 일본의 복음화는 한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혼노 스쿠이와 한국과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은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는 꼭 서양 사람들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다시 세 번 기회를 놓쳤지만은 이제 네 번째 기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자고 말씀이죠. 그 사명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 하는데도 그렇고 생활을 하는데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할 일이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18만 5천 명이 포위했던데 이것을 다 전멸하고 승리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씀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죠. 죽을 병이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세상 거 다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그럼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찾아갈까?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병이 났다 하면은 뭐부터 하시라고요? 저는 교인들을 그럽니다. 의사 어느 병원에 갈까 그러지 마시고 먼저 애를 안고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가 갔다 통보를 했잖아요. 결국은 너는 이제 죽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까 집 정리를 해라. 유언할 건 유언하고 유산을 다 정리를 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쇼크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가서 병만 향하고 그것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을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말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 않은 아사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아사 왕은 양 발에 병이 들었어요. 걷지 못하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 않고 누구에게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사 왕은 발에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한 거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솟아나갈 꿈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 그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멸망해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 아까 17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랬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의인은 없다고 하셨죠. 의인은 없는 거 한 사람도 없고 서원을 행하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고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은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은 육신은 살아있어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으면 어디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지옥 갈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혼을 살아가서 멸망의 구덩이 건지셨다. 건져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와 같이 절망된 상태에서 솟아날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요새 일본 분들은 교회에 뭐 할렐루야 하고 절간에 가면 또 불공 드리고 또 신자 가면 짝짝하고 참 일본 참 이상하게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일본에 살아봐도 결혼식은 어디예요? 교회에서. 또 가짜 목사를 목사 불러다 놓고 주례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먼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진자로 가서 이렇게 팔아야죠. 죽으면 또 누굴 불러요? 중 부르죠. 참 이상한 나라예요.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결혼 애 나면은 진자 가고. 그럼 계속 진자 가지. 또 결혼식은 또 그 예수는 안 믿으면서 꼭 목사한테 주례받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와서 그래요. 가다 보면 십자가 교회 멋진 게 있어. 야 저거 교회 있다. 그 교회 가는 결혼식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죽으면은 또 중들을 불러다가 불공을 또 드려야 돼요.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그 이웃 일본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장례 주례해 달라고도 그럴 때 돈 안 들으니까 그 불교 그 스님들이 오면 돈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결국 불교도 유교 공자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에베소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려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뭐 절간에 가고 뭐 그 진자 가고 교회 오고 빙빙 돌아가도 그 아무데도 그리하면은 아무 구원도 쓸모없는 허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육신이 살아난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영혼이 살아난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나시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을 때에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냥 유산을 제클린하고 자기 딸하고 둘이서 이게 나눈다 그랬지만은 그 뭐요, 따스한 밥 한 술 제대로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으니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이에요. 또 그리고 총리 대신에 권세 잡았다고 해도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리 못 되고 오나시아 그렇게 급업자 못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예언자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라는 존재를 알자고 말이야. 내가 어떠한 존재냐? 세상은 난 가난뱅이다, 난 못 배웠다, 나는 뭐 권세,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내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이 땅에 남겨주셨느냐? 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15년을 더 연장시켜. 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만을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교회 뭐 이 집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나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야.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 난 뭐 교회 집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뭐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이 절 자주, 그건 가정에서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길 걸어가면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걸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열등감을 가지게 아니라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당당한 권세자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고 말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어깨무축이 이르지 않아요. 왜? 떳떳이 어깨를 펴고. 왜? 당당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멸시천대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 땅에 왜 왔느냐? 한국에 있으면 저도 편안했을 거예요. 왜? 17년대로 3년도 있으면 원로 목사가 돼 가지고 생활 보장을 해줄 건데 여기 오는 바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 일본 교회는 작으니까 도와주지 않고 한국 교회는 20년이 안 됐으니까 끝났고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은퇴하고 나서 지금 책을 두 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권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 일본 목사님도 그렇고 신학교 교장도 그 일본말 보내겠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아 됐다 할렐루야 했는데 주일날 이메일로도 보다가 보니까 지금 기 없어졌어요. 아, 오늘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아, 집사님과 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을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훅 달아났어요. 그 집에 사람 얘기를 뭐나 하면은 그렇게 고생고생 나이 들어가지고 아야 집어치우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도 아 이게 하나님이 그만두시라는가 보다 이제 그리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카톨릭이니까 개신교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 책 본 사람 다 개신교 언제 나오냐 그러는 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 먼저 일본말로 해달라 그래서 일본말 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일본에 선교사로 오고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한국이 일본 교회를 몰라요. 일본들도 한국 교회를 몰라요. 그 신학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에 카톨릭에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몇십 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 보면은 부분적이에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고 또 그래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체계적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많은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끔 이 연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 분들이 그래도 이제 목차거든 일본말로 섞어놨으니까 그걸 보더니 이건 일본에도 필요한다 하고 지금 그걸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 신학교 교장도 그 책을 보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 하는 일본 목사님들도 이제 그리 얘기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없어졌는데 오늘 아까 CJ 누구예요? CJ 그분이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약속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찾아봐서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고 못 찾으면 그만두라는 알고 그렇게 아야 단정을 하고 지금 모셔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도 책 두 권을 냈으니까 세 권 냈어요. 전체 세 권인데 다 전에 거는 신사참여 반대 운동 이긴 사람들 거고 이번에는 일본 기독교사를 이렇게 했고 이제 구결의 개신교까지 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리 생각을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일본에 와서 한 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후사교회도 종교법인을 단독으로 만들어놨죠. 결국은 또 후임자도 지금 와서 잘하도록 해놨죠. 교회는 작아도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 사명은 교회에 대해서는 끝나고 이제 할 일은 이제 일본 교회를 한국에 알리는 것뿐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이제 뭐 애쓴다고 해서 무슨 큰 벼슬을 할 거요 또 무슨 여러분들이 총리 대신일 거 대신일 거 일본에서 결국은 있는 그대로 하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권세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어 없는 대로 현재 이 상태대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기야도 여기에서 영혼의 중생한 것을 기뻐한 것은 육신적으로 그 이 승리하고 건강을 회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는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죠? 모든 죄를 예,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둥지에다 던져버렸다고 아예 없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주셨으므로 감사 찬송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도말해 주시는 뭐예요? 담벼락에 흠 있으면 뺑기칠해서 없는 것 같이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기억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제가 나한테 목대고 그랬다, 잘못했다, 야, 용서한다. 그 용서는 하지만은 기억까지 안 하진 않죠.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는데, 그건 무엇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독일 용서했어요. 용서는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뭘 안 하지만은 예루살렘에 기념관을 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그거는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간은 어떻냐, 원수가 있다 그러면 용서하자, 화해하자, 화해해놓고는 약점만이 너한테 그랬지, 너 옛날 나한테 그랬지 하고 또 되새긴다고 말해. 그러나 하나님은 등 뒤에다 아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없애주시느냐?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일서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아야 뭔지 떠나버리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시고 떠나버리고 다시 재론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아야 바다 속이 깊이 들어 다시 찾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흔적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와 같이 변론하자 내 죄가 주원같이 그냥 붉을지라도 흰 눈과 흰 양털과 같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죄 안 지은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다 죄 짓지만은 문제는 어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흔적도 없이 기억도 안 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흰 눈과 같이 흰 양털 같이를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 하면은 흰 눈과 같이 하는 거는 요새 눈이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그 개똥 싸고 뭐 싸고 더러운 거기에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싹 완전히 깨끗해지잖아요. 그래 가리움, 마흔. 그 다음에 흰 양털같이 왜 그러냐면 그 양털이 먼지가 뭐든 뿌얗고 회색이지 실제 그 돋아나는 그 원뿌리는 흰 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희다고 말씀. 그러니까 꼬깍대기만 눈은 꼬깍대기만 여기 희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예 뿌리까지 흔적이 깨끗이 씻어진다. 지금 이 성경대로 아니요? 멀리 떠나고 바닷속에 깃마다 떠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 지으면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되 일단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도록 징계가 와요. 징계가 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즉석에서 시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서 도말 받도록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도 어떠한 고난, 앞으로 당할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승리하고 또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음으로 나도말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계셔서 일본 땅에 시부야 보험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김 목사님 그동안 많은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일터로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원하는 것 계획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선이 이루어져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에 삼아주시옵시며 모든 일꾼들 교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자라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